여러분, 눈앞에 반으로 쪼개진 짐승들의 사체가 양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막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네요.
그렇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끔찍한 고기 덩어리들 사이로 아주 좁고 굵은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내 몸도 이 짐승들처럼 갈갈이 찢겨 나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자기 저주의 맹세인 거죠.
와,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네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건 뭐랄까? 이토록 목숨을 건 살벌한 행위였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괴하고도 심오한 장면을 파헤쳐 볼 겁니다. 로버트 바누이 박사님의 구약 역사 강의록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셈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사실 오늘 탐구의 목적은 여러분 그냥 오래된 고대 종교 문서를 교양 삼아 훑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히브리어 문법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는지.
아, 그 문법 전쟁 정말 치열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살벌한 동물 잘단 의식이 현대에 우리가 이해하는 계약과 헌신의 개념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그 논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막 이미 완성된 거대한 종교적 상징이나 완벽한 믿음의 조상, 와 약간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결과만 놓고 보니까요.
네, 하지만 바누이 박사님의 강의록은 철저하게 그가 처음 역사 무대에 등장했던 순간의 맥락을 짚어냅니다. 창세기 12장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 하란을 떠날 때 자식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개념이 바로 이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게 그냥 뭐 널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뜻은 아닐 테고요. 창세기 앞부분 맥락을 보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확 와닿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 탑을 막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아, 정확합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이른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명한 자, 즉 이름 있는 자들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했던 시도나 방금 말씀하신 11장에서 스스로 명성을 쟁취하려 했던 인간들의 헛된 욕망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지점이죠.
아,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부는 인간이 권력이나 자기 유산을 스스로 쥐어짜 내서라도 억지로 통제하려고 했던 시도들의 연속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겁니다. 탑을 쌓지도 않았고 힘을 과시하지도 않았는데 절대자가 먼저 다가와서 내가 너에게 그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고 한 거니까요.
와,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바벨탑 지은 사람들은 막 자극적인 행동으로 억지로 팔로워 늘리려는 무리한 인플루언서들이고.
아, 무리한 인플루언서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반면에 아브라함은 본인이 뭘 한 것도 아닌데 절대자가 직접 홍보대사로 꼭 찍어서 임명해버린 거죠. 알고리즘의 선택을 가장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스스로 쟁취하는 이름과 외부로부터 수여되는 이름의 차이. 여기서부터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개인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니까 자료에 엄청난 문법 논쟁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구절 번역을 두고 학자들이 엄청 싸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동태냐 제기태냐를 두고 성경 번역 역사상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곳이죠.
근데 사실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제가 약간 비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거든요.
네, 해주시죠.
고대 언어의 그 동사 형태 하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솔직히 그냥 학자들만의 탁상공론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문맥상 대충 아브라함 덕분에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면 된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학문적 유의가 아니에요. 텍스트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이 축복의 구절이 창세기에 총 5번 등장하는데 그중 2번이 히트파일이라는 특수한 히브리어 동사 형태로 쓰였거든요.
아, 히트파일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에프라임 스파이저 같은 학자들은 이 히트파일 형태가 결코 수동태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기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잠깐만요. 스스로를 축복한다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저렇게 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종의 롤모델로 삼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오즈월드 알리스라는 학자가 지적한 핵심이 바로 여기인데요. 만약 스파이자의 주장대로 제규태로만 해석해버리면 아브라함은 그저 위대한 인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성공 사례 정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아, 그냥 역사적인 위인 한 명 탄생하고 끝나는 거네요. 그럼 이걸 수동태로 해석하면 메커니즘이 아예 달라지는 건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앨런 맥레이 연구를 보면 히트파일 동사의 최소 4분의 1은 실제로는 수동태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거든요. 무조건 제규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 그럼 수동태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즉,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당한다는 능동적인 개입의 의미가 됩니다. 이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한다는 게 아니라 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적극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전 세계에 실질적인 구원과 축복을 내리겠다는 거대한 선언이 되는 거죠.
와, 동사의 태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개인의 성공 철학에서 우주적인 구원의 메시지로 장르 자체가 바뀌어버리네요.
네, 단순한 존경심의 대상이냐 아니면 세계적인 구원 계획의 통로냐를 가르는 엄청난 차이니까요.
그럼 고대에 이 텍스트를 읽었던 진짜 옛날 사람들은 이 문법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그 사람들의 번역이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고대 번역본들의 해석이 이 논쟁에서 엄청난 무게를 갖습니다. 기원전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이나 고대 아람어 번역본인 다양한 타르금들 모두 이 구절을 예외 없이 수동태로 번역했어요.
아, 고대인들도 무조건 수동태로 봤군요.
그렇죠. 그들 역시 이걸 단순한 롤모델이 아니라 신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거든요.
와, 이 미세한 문법의 예외 조항을 무시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왜 학자들이 동사 하나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추상적이고 영적인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실현될 뭔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영토, 즉 땅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전환점이 창세기 12장 7절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최초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걸 신현이라고 부르죠.
오, 신현이요. 그러니까 신이 물리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는 거군요. 이게 자료 뒤에 나오는 환상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둘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환상은 시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이고 주관적인 현상이에요. 눈 감고 보는 거죠.
아, 주관적인 인지현상이요?
네. 반면에 신현은 비록 일시적인 형태일지라도 외부의 물리적 공간에서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객관적인 감각으로 확실하게 인지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물리적인 신현을 통해서 신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강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죠.
근데 여러분, 그 영토의 범위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현대 중동 지도를 펴놓고 봐도 엄청나게 민감하고 논쟁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토에 대한 물리적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느냐를 두고도 해석이 엄청 엇갈린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네, 바누이 박사님 자료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주요 견해가 팽팽하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국경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면서 잠정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시각이에요.
근데 그건 결국 나중에 땅을 다시 빼앗겼으니까 영원한 약속이라기엔 너무 일시적이라는 한계라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성취되었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바누이 박사는 포로 귀환 당시의 실제 국경선이 창세기에 명시된 그 거대한 경계랑은 세부적으로 안 맞는다면서 의문을 제기하죠.
아,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보기엔 뭔가 계속 구멍이 있군요. 그렇다면 아예 해석의 렌즈를 바꿔서 이건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상징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도 당연히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세 번째 견해인데요. 교회를 통한 영적 성취로 보는 겁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특정한 지리적 영토의 개념이 확장되어서 전 세계의 신앙 공동체가 곧 상징적인 축복의 땅이 되었다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가장 보편적이고 은유적인 접근이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반우회 박사 본인이 지지하는 견해인데 미래 어느 시점에 문자적이고 지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 약속된 영토를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진짜 물리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적인 상징으로 덮어두기에는 땅의 경계가 애초에 너무 구체적이었다는 논리군요.
네, 맞습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하나의 구체적인 지리적 약속을 두고도 이렇게 역사적 잠정 성취, 포로 귀환, 영적 상징, 그리고 미래의 문자적 회복까지 완전히 다른 신학적 프레임들이 파생된다는 게 무척 흥미롭습니다.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경 전체를 읽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성경을 보는 거대한 틀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 탐구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이 이렇게 거대한 땅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전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묻잖아요.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인간이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보증에 대한 갈망이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뭘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 인간적인 의심에 대해 신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계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의식으로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암소, 염소, 순양 같은 짐승들을 가져오게 하고요. 아브라함은 그 동물들의 몸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마주보게 진열해 놓습니다.
제가 방송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끔찍한 장면이군요. 근데 솔직히 이 세팅 자체가 너무 귀계하잖아요. 대체 고대인들은 왜 계약을 맺을 때 이런 피비린내 나는 방식을 쓴 건가요? 그 메커니즘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관용구인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을 뜯어봐야 해요. 보통 우리는 이걸 언약을 맺다로 부드럽게 번역하지만 어원적으로 직역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약을 자르다요?
네. 메러디스 클라인의 저서를 보면 이 개념의 기원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고대 마리 문서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조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당나귀를 죽이다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썼습니다.
와, 그러니까 계약서에 얌전하게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대신에 생명을 뚝 끊어내는 행위 자체가 계약의 성립을 의미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이 의식의 작동 원리가 아주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피 묻은 사체들 사이를 걸어 지나가거든요.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내 몸도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끔찍한 자기 저주의 맹세인 거죠.
아, 약간 현대의 주택담보대출 계약서랑 비슷한 메커니즘이네요. 대출받을 때 내가 돈 못 갚으면 내 집을 은행에 넘기겠다 하고 담보를 잡잖아요. 근데 고대의 방식은 집이나 신용등급이 아니라 내 목숨이랑 육신 자체를 담보로 내놓는 상호 확증 파괴 시스템이었던 거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만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건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파멸을 감수하는 행위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논리적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동물들은 이미 반으로 쪼개져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목숨을 건 맹세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고대의 외교 조약, 예를 배워 그 종주 봉신 조약 같은 관점에서 보면 힘센 황제랑 힘없는 식민지 왕 중에 당연히 힘없는 식민지 왕이 맹세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상황에서는 땅을 받아내야 하는 약자인 아브라함이 그 피비린내 나는 길을 덜덜 떨면서 걸어가야 논리에 맞을 텐데요.
야,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구의 절정이자 고대 근동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깔렸을 때 정작 맹세를 해야 할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네, 자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 즉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신현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은 이 횃불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고 기록하거든요.
잠깐만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신이 혼자서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아니, 이건 절대자가 인간을 향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맹세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우주의 주권자가 고작 피조물에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잡힌 셈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반호위 박사님은 이 사건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무게를 가지는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율법 언약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때는 백성들이 막 나서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맹세했거든요.
아, 그때는 맹세의 주체가 인간이었고 실패하면 인간이 저주를 감당해야 했죠.
네. 하지만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한 약속 언약이에요. 맹세의 주체고 신이고 그 언약을 보증하는 자도 신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인간의 알량한 노력이나 충성도에 기대는 게 아니라 신이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이 약속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아브라함의 그 의심에 대한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대답이군요.
그렇죠. 신학자 메러디스 클라인이 이 장면을 가리켜서 구약의 골고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골고다요?
네. 쪼개진 짐승들의 피와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는 횃불. 이것은 훗날 인간이 언약을 파괴하고 실패했을 때 인간이 받아야 할 그 갈갈이 찢기는 저주와 형벌을 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가장 강력하고 끔찍한 은유였던 겁니다.
아, 머리가 약간 멍해질 정도로 깊은 통찰이네요. 결국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거대한 구원의 톱니바퀴가 창세기 15장의 이 귀괴한 의식 속에서 이미 철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텍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네, 오늘 우리는 로버트 반호위 박사님의 강의록을 통해서 고대 텍스트 표면 아래 숨겨진 정말 엄청난 구조들을 목격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바벨탑의 실패를 뒤로하고 신이 직접 수여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이름부터 시작했죠?
네, 그리고 그 치열했던 히트파일 동사의 논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단순한 성공의 롤모델, 즉 재귀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구원을 위한 능동적 통도인 수동태였음을 우리가 고대 번역본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신현을 통해 주어진 영토의 약속이 역사적 성취부터 영적 상징, 그리고 미래의 회복까지 얼마나 다양한 신학적 렌즈를 형성하는지도 객관적으로 살펴봤고요.
네,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짚어봤죠.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깊은 탐구의 가장 압도적인 순간은 역시 카라트 베리트, 즉 언약을 자르는 현장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덮기 위해 피 튀기는 짐승의 사체 사이를 홀로 걸어가며 자기 저주의 맹세를 감당했던 그 타오르는 횃불의 무게 말입니다.
네, 고대의 텍스트가 단순히 먼지 쌓인 죽은 역사가 아니라 신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 메커니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청사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자, 이 모전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 탐구를 함께하신 여러분 께 마지막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대인들이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짐승을 쪼개고 피를 흘리는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공포를 마주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네, 목숨을 건 행위였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비대면화되고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계약과 관계 맺음을 그저 화면 속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박스 클릭 한 번으로 끝내버립니다. 계약의 과정은 이토록 마찰없이 매끄러워졌지만 과연 우리가 맺고 있는 타인과의 약속, 신의,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헌신의 진정한 무게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쉽게 지워지고 취소되는 이 가벼운 시대에 고대인들이 피비린내 나는 길을 걸으며 증명하고자 했던 그 지독한 책임감과 약속의 본질을 우리의 일상에 한번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누구와 어떤 진짜 맹세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한 번의 가벼움 뒤에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의 진짜 무게를 묻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